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입니다. 지난주 일 저녁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거 보느라고 신이 났던 분들이 올림픽 끝나고 나면 심심해서 어쩌나 하는 분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보진 않았지만 몇 가지 보면서 나름대로 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별거 아닙니다. 육상은 괜찮은데 어떤 종목들은 16강, 8강, 준결승, 결승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있죠. 4강에 들면 기본적으로 동메달은 확보하는 거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4강에서 떨어진 두 팀을 또 붙이더라고요. 또 붙여서 한 팀은 동메달이 되고 한 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야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상한 건 메달이 좀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선수는 혼자서 하루만에 금을 따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야구는요. 뭐 9번 싸웠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한 20여 명 될 겁니다. 20여 명 되는 선수가 9번이나 그렇게 싸워서 그 메달 몇 개 땄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거 저 좀 헷갈려 합디다. 시상도 올라간 것 봐. 몇 명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뭐 20몇 명 다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씩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딴 겁니까? 스무 몇 사람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도 한 개입니다. 혼자서 하루만에 금을 하나 따내는데 이 많은 대군이 몇날 며칠을 싸우고 싸워서 금메달 하나를 달랑 주니 아, 이거 좀 불평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라톤 뛰어서 1등에 금메달 하나와 100m를 뛰어서 금메달 하나 주는 거 이거 괜찮습니까? 제가 보기엔 좀 다르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냥 뭐 혼자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스를 보면서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2, 3등은 금, 은, 동, 메달입니다. 4등도 하나 주죠. 무슨 메달요? 철메달. 새로 된 거 하나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야박스럽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메달을 하나 더 주면 뭐가 좋겠습니까? 금, 은, 동, 쇠. 그 다음에요. 돌로 메달을 만들면 그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돌. 돌 이게 메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니엘스를 보면 여러분 돌도 돌 나름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돌은요.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거대한 신상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돌입니다. 그 돌이 왜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돌이 어떤 돌이죠? 우리 본문에는 예전 우리 성경에는 그게 뜨인 돌이라고 됐습니다. 뜨인 돌. 그런데 우리 개정한 성경에는 그 의미를 조금 풀어놨습니다. 뜨인 돌이란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손 대지 않은 돌이면 어떤 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잡힌 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손에 잡힌 돌이 산에서 튀어나오더니 떠오르더니 스스로 날아가서 이 거대한 신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시세가 나가지 아니하는 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보면 본문 앞에 이야기와 뒷이야기가 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라서 이런 설명 드리려면 재미가 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부분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온 세상을 통치하던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보통 왕이 아닙니다. 대단히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룻밤 꿈꾸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냐면 나라의 박사들을 전부 죽여버리라고 할 만큼요. 내가 꿈을 꾸고 이렇게 걱정스러워하고 번민하고 있는데 그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는 이런 박사들이 무슨 박사냐. 인재를 소중하게 여기던 이 왕이 나라의 두뇌를요 한꺼번에 전부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힘이던 다니엘이요 꿈의 내용도 가르쳐주고 해석을 가르쳐준 것이 이 사건의 전체 내용입니다. 왕이 꿈에 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신상은 얼마나 크고 광채가 특심했던지요. 빛이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신상이니까 일종의 우상이죠. 사람의 모양을 닮았는데 너무너무 거대하고 광채가 나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위대한 왕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무서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머리는 금이고요. 가슴과 팔은 은이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요. 종아리는 쇠였고 더 내려가서 발은 쇠하고 진흙하고 진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흙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토기장이의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빚어낸 사기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본다면 좀 부실합니다. 하체가 이렇게 부실한 이 거대한 신상, 이 제대로 서 있겠나 싶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광경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무척 두려워할 그때에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어떤 돌 하나가 떠오르더니요. 이것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완전히 부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부서진 순서가 잘 보셔요. 재미있습니다. 부서진 순서는 신상의 쇠와 진흙, 그 다음에 놋, 은, 금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손대지 아니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이 이 신상에 발을 쳤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신상이 어느 나라를 쳤느냐 하는 것하고 관련이 좀 있으니까 이 순서는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꿈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거대한 신상의 금머리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왕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그 다음 밑에 내려가는 은, 놋, 쇠는 그 뒤를 잇는 다른 나라를 가리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값은 점점 떨어지지만 내려갈수록 점점 더 단단한 재질로 된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전통적으로요. 첫째 왕국은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이 머리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나라고 그 다음 은으로 된 나라는 메데바사, 역사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노스로 된 셋째 왕국은 헬라를 가리키고 네 번째 쇠로 된 왕국은 로마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쭉 해내려가는데 보면 이 중에서도 넷째 나라에 대한 설명이 길어요. 묘사가 길고 설명이 깁니다. 그리고 또 자세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석할 때에 특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이 특이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특이한 점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가 잘 안 들립니다만은 예전에요. 이 신상의 발가락이 10개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그 유럽 공동체가 처음 형성될 때에 10개국이었습니다. 유럽 공동체 10개국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발가락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유럽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그날이 바로 종말의 때다. 뭐 이런 주장을 제가 어릴 때 도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 시가 몇 개국인지 아셔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유럽 공동체가 처음 형성이 될 때에 10개, 그 이전에는 10개에서 한두 개 빠지는 정도였다가 처음 형성될 때 10개국이었습니다. 지금 혹 몇 개국인지 아세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개국입니다. 유럽 공동체가 형성될 때 그 열 개의 나라라는 거하고 이 신상의 발가락이 열 개라는 거하고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유럽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 날이 바로 메시아가 등장하는 날이다. 뭐 그런 주장을 하다가 요즘은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합니까? 문맥을 따지기보다 이런 비유에 지엽적인 하나의 관심을 찾고 쏟으면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발가락 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그 다음 그 두 번째 나라 그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된 나라 한번 보세요. 가슴은 은이고 양옆에 팔이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다섯 개 있잖아요? 그 이건 어떤 나라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리 한다면 이게 엉터리다 그런 뜻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중심에 큰 나라가 있고 양쪽에 작은 나라가 두 개 붙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지방자치단체가 다섯 개씩 있는 이런 나라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본문이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의 특이한 점이나 특징적인 것을 찾아서 아 그것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옳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거대한 신상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재질은 전체적으로 같아야 정상입니다. 같아야 정상인데 부분 부분마다 재질이 다르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아리 밑으로 내려가면 발이요. 철과 쇠와 흙이 섞여 있다는 것 이것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죠. 두 가지 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머리와 몸통과 이 다리가 각각 재질이 다르다는 걸 다니엘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나라가 차례로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머리는 바벨론 왕, 당신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후에 당신이 아닌 다른 나라가 들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까? 지나간 역사를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니엘의 말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왕 앞에서 조금 지나면 당신의 나라는 사라지고 다른 나라가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반역입니다. 이건 반역이에요. 왕이 멀쩡하게 있는데 아무리 당신이 금머리를 상징하는 나라라 해도 이 나라 후에 다른 성격을 가진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은 그 45절 다음에 그 뒷부분을 보시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을 듣고는요. 다니엘 앞에 꿇어 엎드려 버립니다. 꿇어 엎드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니엘이 해석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해석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붙이 거부할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됐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요. 다니엘이 그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합니다. 라는 이 말에 느부갓네살 왕이 싫으나 좋으나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동의했기 때문에 감히 다니엘이 그 말을 반역죄로 여길 수가 없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로서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면 이 나라가 넘어지고 다른 나라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지만 멀쩡하게 서 있는 그 튼튼한 나라의 위대한 왕 앞에서 이 나라는 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설 것이며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또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말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앞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피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그런 꿈을 꾸고 그걸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 느부갓네살 왕도 뭐 어쩔 수 없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요. 쇠와 흙이 섞여 있는 이 이상한 나라. 이게 넷째 왕국의 특성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 이 나라가 쪼개져서 강한 나라와 허약한 나라로 한꺼번에 갈라져서 그렇게 존재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 나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이긴 하지만 때로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의 시기가 있겠고 또 때로는요 분열하는 나라가 쪼개져 나가는 이런 시대가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44절을 조금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 나라가 쪼개지는 게 뭐 단 둘로 쪼개지거나 몇 개로 쪼개지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말하자면 왕들이 많이 있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왕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이 나라가 여러 나라로 쪼개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나라가 왜 그렇게 쪼개져 나갑니까? 쪼개져 나가는 이유를 43절을 잘 보시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43절 보십시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란 말을 하죠. 민족이 서로 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당연하죠. 민족이 섞여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쇠와 진흙처럼 자꾸 갈라져서 나라가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민족이 다르니까 이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힘만 있으면 어느 지역, 어느 민족이든지 다 한 나라입니다. 힘이 있으면 정복해서 이 모든 것 다 한 나라입니다. 고대 있었던 많은 나라들요, 전부 다민족 국가입니다. 민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다.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재밌는 것은 로마와 페르시아가 서로 밀고 당기고 싸움을 할 때요. 로마가 강성하면 이 지역을 이만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로마 영토가 됐고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 페르시아가 다시 쳐들어와서 이 땅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나라 사람들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 사람이죠. 로마가 세면 로마 사람이 되고 페르시아가 득세를 하면 페르시아 사람이 되고요. 이게 무슨 민족이든지 이건 관계없습니다. 민족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이었다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이 다르다고 나라가 갈라진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 가는 거 있죠? 미국 대통령 윌슨이 내세웠던 나라의 원칙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주장이 나왔던 게 1918년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로부터 2500년 전 그 시절에 민족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다, 인종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다는 이 생각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구소련이 왜 붕괴합니까? 힘으로 하나를 묶었었거든요. 서로 다른 민족을 힘으로 묶어서 하나의 나라로 유지하려 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갈라져 나갔다는 겁니다. 거대한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이 땅에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두신 장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대는요, 부당한 힘으로 모든 민족을 억누르던 그 시대에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해서 다른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 생각할 수 없었단 뜻입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이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그렇게 거대한 나라지만 이 다니엘 민족 아니잖아요. 약한 모든 민족을 억눌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민족이 달라서 나라가 갈라진다라는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위험하죠. 민족이 다르니까 우리는 독립하겠다. 그래서 현재도 비극적인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그랬고요. 최근에 그루지아가 그랬고 티베트도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민족이 다른데 왜 이 나라에 속해 있어야 하느냐. 갈라쓰겠다고 큰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유혈극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다니엘의 시절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요. 이 다니엘이 한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살아남았으니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지금 놀라고 제정신이 아닌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보여주신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4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여러 나라가 세워지고 폐하여지고 세워지고 폐하여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왕들을 폐하고 세우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왕국의 귀한은 왕국의 귀한, 나라가 쓰고 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라는 선언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분열된 시대에. 그 손을 대지 아니한 그 돌이 발을 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발. 진흙과 쇠가 뒤섞여 있는 그러한 시대에 그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모든 나라들을 부숴버릴 것이라는 얘기죠. 그 메시아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요? 조만간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신상에 비유한다면 쇠와 진흙이 뒤섞여 있는 발가락, 발과 같은 이런 시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시대는 로마가 쪼개진 시대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오늘 이 시대가 마치 쪼개진 로마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의 분열이 역사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대하고 강한 나라가 로마 맞습니다. 그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가 넷으로 쪼개졌다가 다시 합쳐졌다가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스로마 제국은 476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쪼개진 동로마 제국이 나중에요, 이 스로마 제국 영토를 다시 회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이 전성시대가 다가오죠. 그러다가 또 쪼그러들어서 조그마한 나라로 전락해서 결국 천년을 더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스로마 지역에 나중에 보면 샤르망 대제라고도 말하고 샤르르망 대제라고도 하는 이 왕이 등장해서 사실은 신성 로마 제국이 또 세워집니다. 말하자면 사라져 없어버렸던 로마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로마 제국이 다시 일었습니다. 그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쪼개지고 갈라지고 약해진 것이 오늘날의 유럽입니다. 유럽의 유명한 많은 도시들은 옛날 로마 시대 때요, 군인들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군인들의 주둔지였던 곳이 오늘날 유럽의 큰 도시들로 발전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럽은 고대 로마가 약해지고 분열된 상태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한 축은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온 세상을 지배했던 그 로마 교황의 힘이 오늘날까지도요,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냥 미치고 있습니다. 42절, 43절에 발가락에 얼마나 쇠고 얼마나 진흙인데 이 쇠와 진흙이 서로 합하지 아니한 채 한 발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이 세계적인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분열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나라들을 폐하고 세워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전 이 표현이 참 흥미로워요. 오늘날 유럽, 오늘 이 세상은 고대 로마가 분열되고 쪼개져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듯하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쭉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도 있고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런 내용의 다니엘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성경이 히브리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건 잘 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히브리서가 아닙니다.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다가 2장 4절부터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 보시면 좀 이상 안 해요? 우리말로 된 책인데 읽다가 보니까 중간에 상당한 부분이 그냥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혹 그런 책 보셨어요? 제가 언젠가 책을 읽다 보니 그런 책을 하나 봤습니다. 앞에 주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런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정도 영어는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영어로 쓴 글이니 그냥 두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단락 전체가요 완전히 영어로 그냥 들어버렸어요. 딱 한 권을 제가 그런 책을 봤는데 그 느낌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 다니엘서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가다가 중간에 상당 부분 2, 3, 4, 5, 6, 7장이 아람어 완전히 다른 나라 말입니다. 형태는 비슷합니다. 형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왜 이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됐을까요?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언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히브리서로 기록하든지 아람으로 기록하든지 관계 없습니까? 히브리 사람으로서 아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들로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2세들 있죠? 2세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말, 히브리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어, 아람어, 그걸 다 기억,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언어에 능통해진 사람들을 상대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보세요. 자기들을 자기 고향에서 잡아와서 이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고 와서 여기서 살게 하고 있는 그 위대한 왕, 그 왕이 지금 누구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앞에 지금 벌벌 떨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전쟁에 지면요. 우리가 졌다고 생각 안 하고 우리 신이 저 나라 신에게 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기 포로로 잡혀왔으니 우리 하나님이 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벌벌 떨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왕 앞에서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는 다니엘 앞에 오히려 이 왕이 엎드려 경배하는 거 보세요. 바벨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날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피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 후손들에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참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요 거기서 예레미야의 글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뒤에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나요. 이 바벨론 신에게 못 이겨서 우리를 내어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내 백성아 두려워 말라 온 세상을 주관하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대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합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일단 보기에는요, 사람들의 그 권모술수와 또 우연히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에게 일제의 식민지로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셨으며 6.25 동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런 아픔을 겪게 하셨을까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냥 학자들이 들여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당파 싸움이나 하느라고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무능한 왕이 세워져 있어서 그래서 나라를 뺏겼고 북한의 그 남침 야욕으로 인해서 이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일단은 그 보기에는 그런 일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시각으로 이 역사를 다시 살펴보면 여러분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 마치고 군대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희 아버님과 함께 생활하게 됐을 때요. 문득 제가 본 것이 우리 아버님이 자꾸 새벽에 라디오를 들어요. 아버지 새벽에 라디오 왜 그렇게 들으세요? 잠이 안 오세요? 하니까 아니 찾아볼 게 있었어. 그게요. 저 대북 방송이 아니고 저 중국으로 보내는 방송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니까 주로 이런 겁니다. 중국에 있는 어느 어떤 중국에 지금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누구를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국에 건너가게 됐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방송하는 방송이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그 방송을 듣고 한국으로 편지가 날아오기도 하고 연락이 와서 그 사연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왜 그렇게 열심히 들으세요? 하니까 혹시 너 고모가 소식을 가져올까 싶어서 그래 듣는데요. 중국에 고모가 있어요? 있대요. 우리 아버님 아주 어렸을 때에 아주 어린 여동생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소식이 끊겼답니다. 그래서 그건 자꾸 그런 듣지만 말고 그런 방송국에다 편지를 하나 내죠. 그래가 제가 썼습니다.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그래가 방송을 탔는데 훗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 고모는 돌아가셨고 고모가 남매를 남겼는데 그 남매 중에 여자아이가 방송국으로 편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왜 하옥절 끝에 간신히 초청을 했는데 그게 벌써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20여 년 전에 한약 찰떡 짊어지고 한국에 왔다 갔어요. 한 두 달 우리집에서 잘 놀다 갔습니다. 한약제요? 깨끗이 다 처분해가지고 돈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많이 가져간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돈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엄청난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며칠 전에 또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 후에 초청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됐고 다른 형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여동생 저보다가 만나고 보니까 저보다 이틀 늦어가지고 참 복도복도 제가 자랄 때 날 보고 오빠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다 늙어가지고 오빠라 그러기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어쨌건 여동생 하나 생겼습니다. 20년 만에 하루를 잠깐 다녀갔는데 어떻게 왔느냐고 그랬더니 중국 들어가서 이 여동생이요. 전도사 노릇을 한답니다. 교회를 여러 개를 세워가지고 다 떼어주고 자기도 지금 맡아서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왔던 한국 목사님들이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도와줬던 그 한국의 장로님들이 그 지역에 지도자들을 초청을 내가 한 보름 동안 한국에 잠시 불러줘서 그래서 하루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우리 동포들이 왜 거기 가서 중국에 있는 수많은 조선족들이 왜 거기 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큰 아픔을 겪던 때에 흩어진 우리 동족이거든요. 그래 흩어져 있는 동족 때문에 그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쉽게 갑니다. 돈과 사랑만 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복음이 함께 따라갑니다. 전 이걸 유심히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일으켜서 저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을 들었어요.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참 귀한 통로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이 건너가고요. 복음이 건너가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이렇게 쓰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요즘 참 강합니다.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전부 CD로 구워가지고 전해주고 혹시 그래도 또 필요한 거 있거나 질문할 게 생기거들랑 내 홈페이지 들어와서 나한테로 연결하면 된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들어가는 걸 딱 가르쳐줬더니 이렇게 보더만 오빠 이거 중국에서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인터넷도 잘 안 들긴데 어떻게 봤냐고 그랬더니요. 자기들을 가르쳐 주러 오신 목사님이 이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자료를 뽑아서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오빠도 목사가 됐다던데 그리고 이름이 똑같네. 이름이 똑같은 목사가 또 있는 줄로 알았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보니까 이거 우리 오빠 맞네. 괜히 기분이 괜찮대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 민족이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흩어진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한국교회를 귀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사를 겪었지만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역사는 그렇고 민족은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게 맞나요? 여러분 이거 확신하고 이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설명하는데 그 아래 보면 바퀴가 나와요. 바퀴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 바퀴의 큰 특징이 뭡니까? 큰 바퀴 안에 작은 바퀴가 또 들어가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큰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작은 바퀴가 또 돌아가고 있어요. 큰 바퀴. 그 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바퀴를 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내 개인의 나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죠? 웬 놈의 비가 이렇게 자꾸 오느냐? 누구 욕이라고요? 비가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비만 욕하면 안 됩니까? 무슨 놈의 옆에 내가 그 옆에 내 주신 분은 누구시죠? 누구시죠? 옆에 내 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는 가장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내게 이런 사람, 이런 아들, 딸들을 붙여주셨는지 그렇게 감사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아내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뭐라 그래요? 문제가 생기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오늘날의 남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거라 하면 함부로 우리가 불평을 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감사히 받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를 기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기 위한 방편이겠거니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나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수학과 물리입니다. 제가 상고를 다니는 동안 수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대학 시험을 준비하려고 수학책을 펴보니까 학교 진도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때 수학은 전부 홍성대의 정석 시리즈입니다. 수일의 정석 딱 펴들었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책이 있나? 어디서 눈이 번쩍 뜨인지 아십니까? 토함수. 토함수 개념 설명하는 걸 척 보면서요. 제가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과목이 있나? 그 토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미분적분으로 들어가죠.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영어책을 쥐고 앉아있으면 잠이 자꾸 와요. 그러면 영어책 치우고요. 수학책 땡깁니다. 잠이 싹 달아나요. 그래서 즐겁게 하다가 또 영어책 좀 땡겨서 보다가 잠 오면 밀고 수학 보고 이래가지고 제가 수학 가지고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영어는 몇 점 땄는지 저 잘 모릅니다. 몇 점 안 돼요. 수학은 남들보다 배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물리도 참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만은요. 근데 참 불가사의한 것. 초등학교 제 담임이 불가사의했던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말에 구구단 모대에서 쫓겨나가서 복도에서 벌 쓴 사람이 저하고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농땡이하고 둘입니다. 구구단이 안 외워져요. 나는 공부를 잘하고 수학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구구단이 안 외워지는지 나도 몰랐습니다. 대학 가서 알았습니다. 외워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외우지만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은 본능적으로 아 이건 안 외워도 된다는 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구구단 구단을 왜 외워요? 문제 풀 때 뒤집어서 하면 다 풀리잖아요. 그걸 왜 딸딸딸 외워야 합니까? 그게 그리 싫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입에 안 배니까 외워 하다 주로 7단 8단에서 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다 쫓겨나갔죠. 문제를 풀라 그러면 제일 빠른데 구구단만 외우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외우는 걸 제가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요. 대학을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영문과를 갔거든요. 저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대학 가서 보니까요. 영어는 암기 과목입니다. 열심히 외워야 합니다. 근데 제가 외우는 거는 취약이더라고요. 안 외워져요. 도무지 적성에 맞지 않는 영어 갖고 실험한다고 제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세월 지나고 나니까 그 영어 때문에 애를 먹었던 것이요. 참 묘하게도 우리말을 펴놔놓고 문장을 해석하고 살피고 분석하는 훈련이 영어 공부하면서 다 돼 있더라고요. 수학이나 물리가 논리적으로 치밀한 사고를 요하는데 그 영어를 하면서 말을 분석하고 살피는 능력이 자라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피고 연구하는데 딱 알맞은 훈련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느 훈련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말에 참 민감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을 이상하게 쓰는 거 보면 몹시 짜증이 나요. 견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누가 편지를 이렇게 보냈고 글을 보냈으면요. 제가 그렇게 살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쓱 보면요. 틀린 글자가 저절로 보여요. 찾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철자 틀린 게 보여요.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짜증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나만 왜 이래? 그래서 짜증을 안 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법에 맞지 않게 쓰는 말 하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저 신경 안 쓰기로 마음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날아갑니까? 비행기는 날아갑니까? 날아가는 것은 자기가 가는 게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것은 운반하다는 뜻입니다. 비행기가 날아간다? 비행기를 머리에 쳐들고 누가 움직여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요즘 저 광고 비슷한 게 그런 거 하나 있대요. 누가 피라미드를 들고 막 가는 거 광고가 있대요. 그게 피라미드를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새나 비행기나 뭐나 이런 건 전부요 날아간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나운서도 비행기가 날아간다 하길래 아이고 제가 포기했습니다. 날라와 나라가 구분이 안 되는구나. 그럼 포기해야지 어떡합니까? 아니 다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왜 나는 저게 그렇게 구분이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마 문장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훈련 때문에 생겨난 뭐 부작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 말씀 끌어안고 세밀하게 살펴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참 감사가 돼요.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배우고 평생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있었는 정도가 아니고 많았죠. 그 어려운 때에 이 말씀이 참 제게 힘을 많이 줬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어지간한 어려움을 다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뒤돌아보면 그 모든 시절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와 흡사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바울이 누구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정말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더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의 힘을 살아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명백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걸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 사람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현재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 여금 특별한 인생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희망이 없다 해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세우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왜 하필이면요, 그 좋은 금, 은, 동 다 버려두고 실세가 없는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대한 금덩어리가 그냥 이 우상을 깨버리고 그냥 태산을 이뤘더라. 이러면 더 좋을 텐데 그 왜 하필이면 돌을 들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1차로는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형편없는 모습으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차로요. 그 예수를 닮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정말 볼품없는 돌멩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 들여다보고 우리를 보면 참 금, 은, 동 다 좋은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 아이들 말로 돌비 같아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돌은 돌이로되 그냥 돌이 아닙니다. 무슨 돌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무슨 돌요? 산돌. 영원히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돌은 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돌.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산돌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산돌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리빙스톤 아닙니까? 리빙스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저도 아프리카에요. 복음 들고 한평생 헌신했던 선교사입니다. 그 이름이 왜 리빙스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살아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산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초석이 되는 리빙스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 하더라도요. 이 속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산돌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